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반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 37장에 나타나는 요셉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미성숙함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원초적 원인 제공자가 야곱임을,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자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편애의 반대급부적인 면도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무언가를 잘했을 때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격려도 가능하고요. 두드러지게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 아이에게 특별하게 상품이나 용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평등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편애랑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 가운데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더 아픈 아이가 있다, 부족한 아이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편애를 안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아이를 똑같이 대한다. 틀렸습니다. 더 큰 보살핌과 더 큰 사랑이 가야 합니다.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 부모의 의무입니다. 제가 장애인 부서를 오래 섬겼는데 공통적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를 보면요, 그 남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해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더라고요. 부모가 저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할애한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 제가 장애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니까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이 훨씬 많이 가야 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그 형제들이 그 부모님 홀로 사랑을 보내는 그 수고를 감당치 않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함께 그 형제를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편애는 형제 간의 불화를 낳는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자기 자식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주님께서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꼭 데리고 갔던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변화산에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신 후에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 사람을 케어하신 거죠. 더 사랑하시고 더 보살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이뻐하신 까닭이 그 중에서 베드로를 더 이뻐하신 까닭은 그를 수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논리죠. 예수님이 편애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의 복음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세워서 사용하고 그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원칙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께서 누군가를 더 편애하고 더 사랑한다라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는 건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 편애가 낳는 결과가 무섭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세 명의 제자를 편애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이 세 명을 더 특별하게 특별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특별히 더 케어하신 이유는 이 세 명이 제자들 중에 제일 처지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은 수제자인데 그가 몇 년 동안 보고 들은 것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꾸짖고 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붙들고 꾸짖고 가르치려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로 혼나죠. 사단아 물러가라.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위급하니까 배신만 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인간입니다. 3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를 입고 또 그 3년의 사역이 마치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자기가 부인했던 그 세 번의 부인을 덮으시려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진 않았겠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헤어지고 자신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문을 닫는 그 마지막 부분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는가 아십니까? 요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제가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죠?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이 제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미숙한 인생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제가 참 손가락질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철이 없는 인생인가. 그런데 말씀을 또 보고 말씀에 비추어진 저를 대면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 철없는 모습이 저라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아,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거나 목사를 하면 사람들을 잡겠구나. 그래서 20대 초반에 신학을 그만두고 일반 대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 세우실 때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남은 두 명은 어떻죠?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조금만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겨주지 않고 거절하자 여기에 불을 내려서 확 다 태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했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야망도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어머니를 보내어서 그 나라가 설 때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주저없이 했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명밖에 없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3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이 3명이 얼마나 그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인생들이었을까요? 아마 그들 때문에 예수님 제자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고 있는, 같이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 그분께서 몸소 뽑으시고 가르치신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신앙의 공동체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무언가 인간적으로 처지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편애를 받은 사람들, 아니 지극한 보살핌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더 많이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도 아, 이것이 맞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너희들이 부족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먼저 불렀다라는 거죠. 부족한 너희들이 너희 나라나 너희 역사나 너희 제국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은혜를 깨닫고 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뒤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우리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긴 세월 지내오며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린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 태보한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신앙들을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시절이 되면 다시 우리는 타인 위에 군림하고 타인 위에 서서 자신 있게 권면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밑에서 그에게 권면하고 돕는 말이 되면 좋지만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상대가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실 때 참 지혜롭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나는 권면이라고 한 말이 비수도 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심장에 알게 모르게 박혀서 고통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아주 깊은 문제로 비화됨을 살펴볼 수 있죠. 3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속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 형 에서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삭을 속일 때 숫 염소로 염소 새끼로 그 고기를 이용해서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염소의 피에 속습니다. 가족들을 속여서 그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 그 가족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 그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말로 범죄한 것이 말로 다시 그 징계를 받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그 누구의 감정도 헤아릴 줄 몰랐던 야곱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의 감정도 헤아릴 줄 모르는 아들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서럽게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할 때 얼마나 잔악한 모습이 보입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그가 산채로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닉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잡아먹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부모인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가 경험해야 하는 지옥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도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몇몇의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절하게 자기 입장에선 철저하게 매듭지으려고 이 무정한 인생들이 그 일들을 주도면밀하게 꾸미죠. 여러분, 32절에 형제들이 피 묻은 옷을 들고 갔습니까? 아니죠. 32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미리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너희들이 뭐 했냐라고 책망을 듣고 추궁받을 게 뻔하니까 미리 보내어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이 일을 먼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옷을 받고 내 아들의 옷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소가 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가족에게 못 박았던 그 못을 가족 때문에 다시 야곱의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이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렇게 울지도 않았고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이만큼 오열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오래도록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일상적인 슬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도의 참담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에 이처럼 오랜 시간 소리를 내어 고통스럽게 운 날은 지금 여기에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니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신들이 자기의 동생을 팔아먹고는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모여듭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일생의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은 거죠. 이제 야곱은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장래의 시간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울어야 합니다. 이후로부터 가슴에 자식을 묻고 요셉이 몇 년을 우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20년을 웁니다. 여러분, 이 20년은 어떤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아십니까? 형 에서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그들을 울렸던 20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 수를 맞추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 시간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울린 만큼 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울렸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울리지 않는다고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분명히 울게 하십니다. 왜요? 여기에 성경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으셔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심판과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린 것을 정확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가끔 이걸 보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 인과응보를 업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업보를 통해서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용서가 됩니까? 천만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법칙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다시 거두게 하심으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가 원했던 여인과 통관을 해요. 그 여인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기간을 택해서 그녀와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천일하게 드러날 것 같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되냐 솔로몬이 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윗이 되냐 사울이 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돌이키라고요. 솔로몬에게는 두 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고하셨을 때 돌이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겠습니까? 경고하시지 않겠습니까? 경고하십니다. 건강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죄 앞에 우리의 걸음이 멈추게끔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갈 뿐이죠. 다윗은 그 경고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앞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읽으셨어야 합니다. 네가 남에게 칼질을 했으니까 너희 집안에도 칼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은 부분까지만 읽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보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로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궁에서 그 권력과 그 금권을 쥐고 다시 이런 짓 얼마든지 또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나 뿌린 대로 처절하게 거두게 하면 이후로 다윗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겁니다. 징계 없이는 다시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름날 불 피워놓으면 불나방들이 그 안에 들어와 타 죽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매한 곤충들이 있나? 혀를 끌끌 차지 않았습니까? 욕망에 눈이 먼 인생들은 모두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면이랍시고 조언이랍시고 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못질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못 박히게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과 삼촌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못질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못질을 당합니까? 자식들로부터 못질을 당합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충신에게 못질을 했는데 자식으로부터 못질을 당합니다. 아는 만큼 생각하고요. 생각한 만큼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선택의 기로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선택 앞에 두려움으로 남아 멈추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측면을 쭉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었다. 사랑을 심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의무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의 의무를 지면 자꾸 그에게 사랑의 의무가 더해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에게 일들이 더 주어지는 건 지극히 온당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동쪽으로 사랑을 베풀었으면 하나님은 서쪽에서라도 갚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1을 심었다면 하나님은 늘 30배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60배, 100배.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두려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심고 헌신을 심고 순종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볼까요? 원래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보고 이 부분을 다시 뒤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7장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요, 22절부터 24절 구간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정탐을 하러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든다는 건 직감했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 넣었다라는 거죠. 이 처절한 인간의 죄악상이 판을 치고 있는 37장, 그리고 그 37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37장은 나타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구덩이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구덩이로 요셉을 집어 던졌잖아요. 뭐 하라고요? 죽어라고 던진 겁니다. 르우벤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나왔고 르우벤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비교함을 통해서 그냥 한글로 읽었을 때는 사실 르우벤이 굉장히 정의롭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 내러티브 전반에 걸쳐서 르우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사실 르우벤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구덩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구덩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제가 PPT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적은 구덩이가 2m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8m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주둥이는 좁고요. 밑에는 동그랗게 넓은 구덩이에요. 밑에는 회치를 해놔가지고 물이 안 새게 만들어뒀어요. 위 구멍은 막아두는 거죠. 광야에는 보통 이렇게 구덩이를 파거든요. 위에서 던져 넣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6m 이상, 한 8m에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물이 있으면 살죠. 그러나 물에 의해서 죽겠죠. 형제들이 거기에 던져 넣을 때 줄에 달아서 조심스럽게 내려줬을까요? 천만에요. 옷을 벗겨서 던졌다라고 합니다. 죽어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극에서 떨어져서 병신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절망으로 던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절을 갖다 붙이고 계시죠? 죄악으로 얼룩진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끝이라고 던져 넣었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 구덩이가 절망이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면 이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덩이는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구덩이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요셉이 구덩이 안 빠졌으면요, 요셉은 6, 70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추한 노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웅덩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빠졌는데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는 이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보는 대로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구덩이를 히브리 말로 보르라고 합니다. 샘,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보르.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이 구덩이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덩이, 죽음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렁텅이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대체적으로 그때 그리스도에게 빠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즐겨합니다. 왜죠? 인간이 자기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 돈, 체력, 구렁텅이에 빠지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구렁텅이를, 그 보루를 그리스도에게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7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종으로 팔려가서 겉으로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39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상 구덩이에 빠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구덩이에 빠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구덩이에 빠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 자체만 보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하십니까? 봐라, 지금 그 구덩이는 빈 웅덩이다. 그 빈 구덩이 속에 나의 은혜가 있다. 구덩이에 빠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구덩이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